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korea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895kHz로 정규 방송을, 밤 11시에 9,800kHz로, 다음날 오전 6시에 9,580kHz로 2회에 걸쳐 재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15,42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10시에 15,670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제3과 영원한 언약. 10월 16일 안식일의 일몰 시간은 오후 5시 54분입니다. 기억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7장 7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요한계시록 14장 6절. 영원한 복음이라는 표현에 주목해보라. 영원이라는 것은 항상 존재했다는 뜻이고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는 뜻이며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성경이 다른 여러 곳에서 영원한 언약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본질이 언약이며 언약의 본질이 복음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그대가 결코 받을 자격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구원을 허락하신다. 그리고 그대는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율법의 순종함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요한일서 5장 3절. 이번 주 우리는 신명기에 나타난 언약의 개념을 살펴볼 것인데 그곳에서 언약의 내용과 그것이 요구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학습 목표입니다. 깨닫기.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깨닫는다. 느끼기. 우리와 특별한 관계 속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느껴본다. 행하기. 참된 순종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반응한다. 다음의 내용을 안교 소그룹 시간 때 함께 토의해 보십시오. 1.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이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2.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은 무엇이었으며 그 안에서 복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3. 하나님의 언약이 마침내 성취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4.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5.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분의 특별한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6.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를 묘사하기 위해 어떤 이미지가 사용되었습니까? 7.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에게 허락하신 자신의 언약에 충실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하나님 만나셨나요? 삶 가운데 만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나누는 엘트 시간. 저는 이영미 집사입니다. 오늘은 에스더 3장에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의 결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사람을 의지하다가 넘어지고 낙담하고 절망하며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는지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증거로 쓰임바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는 한 주간 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일에 집중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받은 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니가 아프셔서 계속 병원에서 간병을 하는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집사님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제자훈련을 하러 가셔야 되는 거예요. 또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틀을 위해서 간병인을 쓰시고 자기 혼자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빼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한 집사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유를 물어봤어요. 아무도 이 어머니가 옆에 다른 사람들이 오는 것을 다른 사람이 돌보는 걸 원치 않으시는데 어떻게 이 시간을 뺄 수 있냐고 그랬더니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말씀으로 매일 성장해가는 제자훈련 받는 사람들을 그냥 두고 올 수가 없어서 이 일은 누가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꼭 이 시간은 어머니께 양해를 구하고 시간을 뺀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사역하는 다른 사역지에서 조그만 이유가 있으면 아이를 학원에 데리고 가야 된다. 또 어머니가 아프시기 때문에 병원에 왔다 갔다 해서 할 수 없다. 그리고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리더가 하기 힘들다. 뭐 오후에 무슨 약속이 있다. 몸이 오늘은 좀 피곤하다. 기분이 좀 안 좋다.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사역의 자리에 뿐만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사역지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분이 정말 자신이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이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며 그리고 이러한 힘든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하는지를 보면서 큰 감동을 갖게 되었고 또한 제가 사역하는 사역지에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도전과 결심을 하게 해주는지를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에스더 3장의 서는요 이제 모르드개가 하만에게 절하거나 무릎 꿇지 않음으로 인해서 유대인 전체가 참소를 당하게 되고 이제 왕은 조서를 내려서 유대인을 학살하는 그러한 일들을 왕의 위임을 받아서 하만이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3장에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제 이 조서가 전국에 전해지자 모르드개는 애통하며 또한 각 도에 있는 유대인들도 애통하고 결국 에스더의 도움을 통해서 에스더의 결심을 통해서 이 일들의 위기를 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는 것을 오늘 3장과 4장의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그 후에 모르드개가 이제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라고 4장 1절에 먼저 4장 1절을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진 곳의 무대는 페르시아였는데요. 페르시아에 남겨진 이 모르드개라는 유대인의 신앙에 대해서 엿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제 왕이 하만의 주의를 높여서 모든 대신들 자리 위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에스더 3장에. 그러자 이제 하만은 자신에게 모든 신하들이 절하게 합니다. 그리고 무릎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는 모르드개를 향해서 날마다 어떻게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면서 모르드개에게 권합니다. 모르드개는 그 명령에 듣지 아니하고 자기가 유대인임을 밝힙니다. 그때 하만은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하는 모르드개를 보고 매우 노해서 모르드개 민족 유대인들을 모두 다 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하수로 왕에게 요청하여서 니사노래 우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해서도 제비를 뽑아 12달 곧 아달어를 얻어서 그때 하루 첫째 달 13일에 서기관이 소집되어서 하만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조서를 다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째 달 곧 아달어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 남녀노소 막론하고 다 죽이고 또 재산을 탈취하라는 조서가 내려집니다. 이 조서를 듣고 조서의 내용을 듣고 모르드개가 한 행동은 바로 모든 일을 다 알고 그가 정말 죄인의 자세로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옷을 찢고 배옷을 입고 죄를 쓰고 대성통곡하면서 있었습니다. 또한 이 조서를 받게 된 유대인들도 그렇게 금식하며 울며 굵은 배옷을 입고 누운 자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이 일이 누구에게 전달되었을까요? 모르드개는 그 민족의 위기 앞에서 자신이 정말 죄인의 모습으로 회개하는 모습으로 이 일들을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그랬을 때 이 에스더가 이유를 묻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기에 모르드개가 그런 의복을 입고 또 이런 행동을 하는지 화제가 된 것입니다. 모르드개는 왕의 조서를 에스더에게 보여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나아가서 간절히 구하라고 전합니다. 모르드개와 유대인의 애통을 보면서 저는 오늘 제가 이 국가와 민족이 당한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애통하며 기도하며 정말 이런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가 제 자신을 보았는데 저는 저의 문제로는 기도하지만 정말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저에게 있어서 부족한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데요. 이 에스더는 이 민족의 위기 앞에 또 자신의 가장 자기를 키워준 양 아버지이자 사촌 오빠인 모르드개의 위기 앞에 어떻게 행동하나 보았더니 에스더는 모르드개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왕이 금호를 내밀어야 내가 살 것인데 이미 왕이 나를 부르지 못한 시간이 30일이나 지났다고 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모르두개는 너는 왕궁에 있다고 해서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만일 잠잠하면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와 내 집은 면망할 것이다. 네가 왕후를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라. 이렇게 단호하고 또 간절한 말로 에스더에게 전합니다. 정말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 자리에 올라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이 말을 듣고 에스더는 어떤 행동을 했나 봤더니 이 도전에 대해서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제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서 금식하되 3일 낮밤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고 하십시오. 저도 저와 시녀들과 더불어 금식한 후에 왕의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결심과 각오로 일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도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위기의 시간을 관리하는지 또 위기의 문제를 해결하는지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절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위기가 이르러 오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권력이나 돈이나 또 목숨이 위태로운 일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유혹들을 어떻게 이기고 또 문제를 해결하는지는 큰 도전과 또한 큰 귀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아직 죽지 않았는데 죽을까봐 두려워서 사람들은 타협하고 아직 집이 망하지도 않은데 이 돈이 없어서 행여는 어떻게 될까봐 쉽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포기하는 오늘 현실에서 정말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르두개의 모습 또한 그렇게 하고서는 너 혼자 살겠다고 하느냐 그리고 네가 만일 일을 시행하지 않으면 너와 내 집이 멸망을 당하고 이 민족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동일하게 오늘 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두 하나님께 이 일을 기도로서 털어놓아야 하고 또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최선을 다해서 심사숙고하며 죽을 각오로 결단하는 그런 하나된 중보기도의 힘이 이 자리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한반도,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맡기셨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국가의 여러 경제와 또 정치적 그리고 여러 난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이렇게 모르두개처럼 에스더처럼 조서를 받은 유대인처럼 울며 통곡하며 애통하며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저는 이 민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살겠다고 하는 결국 너와 내 집이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처지에 놓일 수 있는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내 문제에 항상 집중하고 그 문제만 생각할 때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마음도 우울해지고 결국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우선순위를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한켠에 내 문제를 옆에다 놓고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먼저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응답의 경험들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임해야 될까? 정말 모르두개처럼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매일매일 사단이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매일 매번 그러한 그 권력이 또 명예가 돈이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죽을 각오를 가지고 나만의 안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걸 죽을 각오를 가지고 일들을 행해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며 또한 위기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모든 문제들을 대하고 믿음으로 해결하는지 증거한 일에 오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을 각오로 결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주님의 참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여러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사역에 핑계와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한 생애를 사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마지막 때에 속한 주님의 일꾼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주께서 주신 비전에 따라 살게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비한 자연에서 몇 가지 주제를 골라 소개해드리는 아름다운 세계 시간, 저는 진행을 맡은 송은영입니다. 흔히 바나나를 나무라 말하지만 사실은 나무가 아닌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그래서 바나나 풀의 줄기를 잘라주어야 다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매년 자르고 다시 키웁니다. 바나나는 열대과일 중에 가장 널리 전달되어 어디에서나 눈에 익숙한 과일입니다. 말레이 반도 부근에서 최초로 무사 쿠미나타종을 중심으로 재배하기 시작했다는 바나나는 인류 최초의 작물이자 최초로 품종 개량을 한 식물이라고 합니다. 본래 바나나는 과육 속에 씨가 많았지만 말레이 반도에서 삼배체 바나나로 인해 씨 없는 바나나가 만들어졌고 해당 지역의 사람들과 함께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새로운 교배종이 탄생했습니다. 실제로 나무에 열리는 바나나 송이는 수십 개의 바나나가 원통형으로 배치된 거대한 모습으로 한 그루에 300개에서 600개 정도가 달립니다. 하지만 한 번 큰 바나나를 만든 후에는 다시는 큰 바나나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전부 베어버려야 합니다. 야생 바나나는 씨가 굵고 딱딱해서 먹기 불편하기 때문에 먹기에 편한 변종들이 선발되었습니다. 바나나와 사람의 DNA 구조는 약 60% 정도가 비슷하여 사람의 체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종류의 50% 정도는 바나나 내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한때 바나나 멸종설이 돌았지만 사실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쉽게 연상하는 바나나는 노란색이지만 바나나는 종류가 다양해서 구우면 감자와 비슷한 맛이 나는 플랜틴 바나나를 비롯하여 맛있기로 유명한 붉은색의 레드 바나나와 파란색을 가진 블루 자바 바나나, 그리고 독을 품고 있는 종도 있습니다. 플랜틴이라고 하는 큰 바나나 종류는 단맛이 적고 단단하며 녹말 성분이 많아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 중앙아메리카 등지에서 주식으로 자리 잡았으며 채소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로 먹는 캐번디시 바나나는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가장 맛없는 종으로 통합니다. 품종을 선택할 때 병충해 저항성과 보관, 운송의 편의성을 고려하다 보니 맛까지 챙기기는 어려웠나 봅니다. 바나나의 주된 성분은 탄수화물입니다. 또한 비타민C와 비타민B6, 엽산, 비타민A, 베타카로틴, 식이섬유질, 마그네슘, 구리, 망간, 그리고 9%의 풍부한 칼륨을 함유하고 있으며 지방과 나트륨, 콜레스테롤은 전혀 없습니다. 바나나는 100g당 약 22.6g의 당이 들어있는데 이는 단맛을 내는 과일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며 자당 40%, 포도당 36%, 과당 24% 정도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나나의 주된 특징은 과일치고는 과당 비율이 낮고 포도당의 비율이 높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식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과일로 꼽힙니다. 또한 칼륨이 풍부하여 몸 안의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을 맞춰주고 세포들 간의 사람 혈액의 삼투압과 똑같은 성질인 등장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더위를 잘 타는 사람은 과다하게 땀을 흘리고 소변을 보게 되므로 칼륨이 결핍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바나나를 먹으면 소진된 체내의 칼륨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가 지닌 풍부한 식이섬유질과 펙틴은 소화를 도와 변비와 설사 같은 위장 질환에도 큰 효과를 발휘하며 위의 자극을 줄이고 편하게 해줍니다. 바나나는 키위, 체리와 더불어 정신건강에 좋은 과일로 손꼽혀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꾸준히 먹으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나나의 껍질을 벗겨서 바로 먹거나 껍질 벗긴 바나나를 얼려 먹으면 살살 녹는 샤베트 같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겉면에 초콜릿을 코팅해서 먹기도 하는데 마성의 조합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맛있습니다. 초콜릿과 바나나 향이 섞이면 부드러운 느낌이 납니다. 일본의 각종 축제에서 나무젓가락에 바나나를 끼워 초콜릿을 코팅한 상품을 판매하는 노점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 분보에서는 바나나 줄기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하기 때문에 약간의 방사능 성분이 있지만 이는 매우 미미한 수치로 자연계에는 원래 미량의 방사성 동위원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의외로 피부 미용에도 일부 효과가 있어 세안을 한 상태에서 네모나게 자른 바나나 껍질을 얼굴에 고르게 비벼주고 30분 후쯤 씻으면 여드름 진정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덜 익은 바나나와 껍질에는 탄닌 성분이 있어 떫은 맛을 내는데 가죽을 탄닌으로 무두질한다는 것을 응용해 바나나 껍질 안쪽으로 뻣뻣해진 가죽 제품을 문지르면 효과가 있습니다. 단, 문지르고 난 후에는 바셀린 같은 것으로 닦아주어야 합니다. 피부에 박힌 자잘한 잔가시를 뺄 때 바나나 껍질을 활용할 수 있는데 가시가 박힌 부위를 바나나 껍질로 덮고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나나 잎도 쓸모가 많아서 일회용 접시나 포장재로 쓰입니다. 동남아의 식당에 가보면 이렇게 사용하는 바나나 잎들이 생각보다 많이 발견됩니다. 실온에서 일정 기간 방치하면 바나나 껍질 부분에 갈변 현상이 일어나 갈색 반점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는 슈가 포인트라 하는 것으로 검은 점이 서너 개에서 십여 개 생겼을 때가 맛과 식감이 가장 좋다고 하지만 품종과 익은 정도, 온도, 바나나의 크기에 따라 각각 그 시기가 다릅니다. 그러면 맛이 달아지지만 녹말 성분이 줄어 당이 된 것이라 탄탄하지 않게 되어 씹는 맛은 줄어듭니다. 거의 전체가 골고루 갈색이 되어도 껍질에 상처가 없고 눌리거나 충격받은 적이 없다면 속은 멀쩡하며 향기와 단맛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익으면 껍질이 부드러워지고 두께도 절반쯤으로 줄어듭니다. 이때 바나나를 먹으면 훨씬 진하고 부드러운 단맛을 느낄 수 있으며 변비에도 더욱 좋습니다. 바나나를 검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는 과일에서 나오는 에틸렌인데 에틸렌은 식물의 노화와 성숙에 관여하는 호르몬입니다. 에틸렌의 유용성은 유기화학의 발달과 함께 알려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식물의 호르몬으로 바나나와 과일이 후숙하도록 만드는 기체 호르몬에 불과했지만 석유나 천연가스에서 정제해 얻는 기본 원료로서 그 활용성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흔히 석유화학의 쌀이라 불립니다. 에틸렌은 주변에 흔한 플라스틱과 비닐부터 시작해 합성고무, 각종 건축자재, 접착제나 페인트까지 일상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석유계 기초 유분입니다. 성경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르몬 변화로 검게 변색되기는 하지만 숙성되어 맛과 향기가 좋아지는 바나나처럼 삶의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세계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감동과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교해 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이런 제목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위에서 자신에게 나온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세상 끝에 있을 사건들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예루살렘의 멸망에 앞서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어떻게 무서운 재앙을 피할 것인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세상이 끝나는 큰 심판의 날에 관해서도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밑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 끝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마태복음 24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 구원 얻을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우리들이 헷갈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비유가 바로 열처녀의 비유요, 달란트의 비유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가운데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선택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가르치고자 하는 요점은 바로 예수님의 심판의 판결이 한 가지 점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민족들이 그리스도 앞에 모일 때 오직 두 부류만 있게 될 것인데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었느냐 아니면 외면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매우 쉽게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양으로 표현된 무리는 오른쪽에 설 것인데 그들은 의인으로 불리우며 구원을 얻을 것이요. 염소로 표현된 무리는 왼편에 설 것인데 그들은 악인으로 불리우며 멸망받을 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오른편에 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의 날, 예수님으로부터 의인들에게 선포되는 이 목소리를 반드시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왜 그들이 구원받을 의인의 무리에 들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들이 바로 그들에게 의인이라고 불리운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줄일 때는 음식을 대접하고 예수님이 목마를 때는 물을 대접하고 예수님이 쉬실 곳이 없을 때는 쉴 곳을 마련해드리고 입을 옷이 없을 때는 입을 옷을 드리고 아플 때는 찾아가 위로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는 면회를 가서 용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른편에 선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구원을 받는지도 의인으로 불리우는지도 상급을 받아야 하는지도 모를 만큼 어리둥절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교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웠나이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자신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해드린 적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오직 유대 좁은 땅에서 33년 반 동안 살다가 하늘로 가셨는데 언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런 착한 행실을 했단 말입니까? 그래서 너무도 뜬금없는 예수님의 말씀에 오른편에 선 무리들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푼 모든 선한 행위들이 우리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곧 받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 칭찬 들은 사람들, 양의 무리들,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들, 의인들에게서 몇 가지 특징을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자신들이 베푼 선행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입니다. 당시 자신들이 하는 선한 행위를 대놓고 나타내기를 좋아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유대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잘난 부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거들먹거리면서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모욕을 당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결과보다도 그 동기와 과정을 중요하게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불쌍한 과부가 자신의 모든 것인 두 렙돈을 가져와 남몰래 연보교회에 넣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기뻐하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웃을 향하여 베푸는 선행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은 기억되지 않는 선행입니다. 베풀고 나서 바로 잊어버리는 선행입니다. 예수님의 오른편에 선 양의 무리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고등학교와 대학 시절을 너무도 어렵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저의 뒷바라지를 해주셨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약국을 하시던 한 장로님께서 저의 학비를 조용히 뒤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대학에 합격을 하고 등록금이 없어 마지막 날까지 등록을 못하고 있을 때 광주의 한 은행에 가보라는 담임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은행에 갔더니 누군지도 모르는 한 여자분이 저의 손에 그때 모자란 절반의 등록금을 쥐어주셨습니다. 대학 4학년 졸업을 앞두고 갈 곳이 없던 저를 자신의 비좁은 집으로 데려다가 동생과 한 방에서 살도록 배려해 주시고 심지어는 학교에 갈 차비와 용돈까지 주셨던 분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사랑이 지극히 작은 자였던 저를 키우고 오늘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우편에 서서 의인이요 양의 부리에 속한 자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베푼 선행을 잊어버리고 예수님께 어여쁜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의 두 번째 특징은 자신들의 삶에서 자신들의 행위를 통하여 주님께 대한 충성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나 또 오늘이나 우리들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궁핍으로 신음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경제가 발전하고 삶이 윤택해져도 우리의 뒷골목에는 굶주림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미국, 유럽, 대한민국이 아무리 선진국이라 해도 길거리와 공원에는 갈 곳 없이 방황하는 수많은 거린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옥에 갇혀 신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사랑의 정신으로 관심을 가지며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저는 얼마 전 정말 가슴 아프고 분노를 느끼게 하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매년 쌀 보관 문제로 수천억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묵은 쌀들을 바다나 아니면 특정한 장소에 버리자는 한 국회의원의 제안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분노했습니다. 이 땅에는 먹을 양식이 없어 하루에도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굶어 죽어가는데 자기들은 너무나 잘 먹어서 배에 기름이 가득하고 얼굴이 번지르르 하니까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고도 그들이 한 나라의 지도자들이라 생각하니 눈에서 불이 나왔습니다. 그런 쌀과 곡식들을 풀어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이런저런 정치적인 이유로 우리 북녘 동포들에게까지라도 양식을 나눠주기를 망설이는 정치인들을 생각하며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무아적인 사랑입니다. 따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런데 사람들은 조건을 따집니다. 너 그렇게 하면 있어도 안 준다는 것이 사람입니다. 정치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칭찬받을 사람들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심판 때에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실 사람들은 신학이란 학문을 알지 못했을지 모르나 그리스도의 원칙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그 사람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방일지라도 친절한 정신을 가지고 이웃과 선교사들을 도우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이웃,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보살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화이프인은 시대의 소망 가운데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시대의 소망 640쪽. 그리스도께서 생애하시던 장소들을 방문하는 것, 즉 그분이 밟으신 곳을 걸어보고 그분이 가르치기를 좋아하시던 호숫가를 바라보고 그분의 눈이 때때로 머무르던 들과 골짜기를 바라보는 것은 큰 특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하여 나사렛이나 가버나움이나 베다니에 갈 필요는 없다. 우리들은 병상 곁에서나 빈곤한 오두막집에서나 사람이 많이 모인 대도시의 뒷골목 길에서나 인간의 마음에 위안이 필요한 곳에서는 어디든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찾을 수 있다. 지상에 계실 때에 예수께서 행하신 것처럼 행함으로 우리는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 행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양의 무리요 의인의 대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왼편에는 안타깝게도 반대의 무리들이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물어볼 것도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하여 눈을 감은 사람들입니다. 값진 주택에 살면서 화려한 교회에 다닐지라도 가난한 사람, 지극히 작은 자에게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의 날에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배고프고 목마랐던 자는 나였다. 나그네였던 자는 바로 나였다. 병든 자가 나였으며 옥에 갇혔던 자가 나였다. 그대가 풍성한 식탁에서 기름진 음식으로 웃을 때에 나는 오두막집에서 혹은 행인이 없는 거리에서 굶주리고 추위에 떨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엄숙하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그대를 알지 못한다. 나는 그대를 알지 못한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이런 복스러운 약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은 목자장의 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말씀이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